1990년대 중반 300만 아사자가 나왔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권수정 씨는 부모님께서 남긴 집을 팔아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남의 차지가 되고 1997년 중국으로 건너갔던 권수정 씨는 북송되기를 세 차례 탈북을 또 거듭했고 가난과 기근에 찌든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20대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중국 땅을 떠날 수 있었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서 2009년 2월 1일 날에 저기 구속으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는 가정에도 아 진짜 그때 마음 저이고 2월 1일 날에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딜레이된 거예요. 그 영사관 그 분들이 그때 우리가 170 몇 명이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다 내렸어요. 그때 그 심정 그때는 우리가 이거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 맞는가고 막 이게 그 한국으로 간다 하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고 막 그때 상황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영사관 사람들로 막 연락이 안 되고 새벽에 탔는데 그 다음날 8시 돼서 영사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우리가 이게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건 맞는가고 그렇게 170 몇 명이란 인원들이 진짜 가슴을 서였는데
한국 정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수정 씨는 회고합니다. 더욱이 세 번의 북송, 마지막 탈북을 감행했던 수정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치범을 잡혀서 나갔다가 다시 탈북을 한 상태인데 나 이제 다시 가면 진짜 그러니까 저희 형제는 그렇게 막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다시 재탈북할 때 성춘이 그랬거든. 네가 만약에 가다가 잡히면은 네 스스로 죽으라 그 이야기까지 하신 건데 그 비행기가 탔다 다시 내려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진짜 그 죽음이 그 고통 있잖아요. 갔다가 온 자만이 그 불안.
비행기가 연착되는 하루 동안 불안과 공포, 초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그래서 국정원에 도착을 하니까 와 진짜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태극기를 보는 순간에 야 이거 한국 맞다고 이 남조선이 맞다고 막 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우리가 남조선 진짜 맞다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보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09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수정 씨는 지방으로 정착지가 정해졌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로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20대 시절을 보냈던 권수정 씨는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는데요.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 그 이전에 중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가장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들도 그렇고 되게 그런 걸 많이 해. 너 중국 사람인가 하고. 북한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 언어를 하단하면은 중국 사람인가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중국 사람은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그런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을 중국 조선족으로 오해했던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수정 씨는 북한 사람이라고 출신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 면접하는 과정에 제가 북한 사투리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교포는 안 쓴다 하더라고요. 교포가 아니고 세토민입니다. 그러니까 세토민이 뭐예요? 아니면 제가 이북 사람이 탈북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이북 사람도 안 쓴다 하더라고요. 왜 안 쓰는지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사업 이렇게 좀 비즈니스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 그게 있으면 손님들한테 조금 신뢰될 것 같아서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한번 써보시면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도 지원해 주시고요. 저 써주시는 데에 대한 믿음을 제가 보답할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고급 일식 식당에 오는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장에게 한국 정부의 탈북민 고용 지원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던 수정 씨. 직장 내 인정을 받기까지 남보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키다스 자체도 외우기 힘들고 일본 말이고 한데 그런 걸다 외워야 되거든요.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쪽에는 팁이 좀 나오고 좀 돈도 좀 월급이 센데 저 월급 남들은 230을 받을 때그 집에서 전 130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대신 130이라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고 들어갔거든요. 한 3개월 됐을 때, 사장님이, 사모님 그때, 오신 고용지원금도 저한테 180, 3개월 있다 바로 올려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진짜, 손이 놀 새가 없었어요. 이제, 주방이면 주방, 서빙이면 서빙 해가지고, 마지막 주방장도 저보고 하신 이야기가, 진짜 살아남으려고, 너무 그걸 한다고. 자기가 안쓰럽다고. 그렇게까지 한 8개월 갔어.
외래어에 익숙한 한국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말로 된 갖가지 식사, 반찬 이름과 씨름하는 것은 기본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서울에서 얻게 된첫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는데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진심을 알아봐줬던 일식집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수산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엄청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영향이 그렇게, 전제 스스로, 제가 진짜 목격을 했잖아요. 와, 이게, 진짜 이게, 와,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쉽게 그만둔 직장이었지만 수정 씨는 북한을 거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약간 너무 지배력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나와도요, 세금이 떨어져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도 세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다음 세금이 틀려요. 그리고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저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요금 어디를 다른 주 가도 요금은 똑같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다른 내가 만약 연길에서 연길시 전화 가지고 저게 뭐 북경으로 간다면 그게 요금제가 엄청 비싸요. 받는 것도 비싸고 하는 것도 비싸요.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능력에 그러면 착취가 없어야죠.
한국에서 경험한 자본주의는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착취하는 일은 없으며 정부의 지원 외에도 고용주와의 신뢰 관계는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권수정 씨에게 7여 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권수정 씨.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그녀가 이곳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도 막 많이 힘들었지만은 육체보다 더 힘든 게 정신이더라고요. 대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친구가 자꾸 오라 하고 그래서 온 거였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 일생에 제가 이렇게 먼 나라를 저는 중국인은 그 어디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 외에 해외 경험이 없다는 수정 씨는 2017년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정신적인 피로감에 삶을 환기시킬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VOA VOA 뉴스 장량입니다.